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었다며 여러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시리아 지원그룹은 시리아 봉쇄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휴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룹은 어제 독일 미넨에서 열린 회담에서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와 카프라야, 마다야 등 정부군의 봉쇄로 외부와 차단된 지역에 이번 주부터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과 협조해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봉쇄지역 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적 접근을 허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리아 지원그룹은 특히 일주일 안에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측이 적절한 협의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휴전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내에 신뢰할 만하고 포용적이며 비정파적인 정부를 설립하는 내용의 정치 권력 이양에 합의하는 등 관련 협상들이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오늘 독일 뮌헨에서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납니다. 나토는 최근 나토군 순환 배치와 훈련 강화,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 신속대응군 구성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7 회계연도에 유럽에 대한 국방 예산으로 34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토 국방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발틱과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강화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 국방장관들이 동유럽 방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는 동맹국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전체가 대응한다는 나토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이 같은 움직임이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해 왔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존 브레넌 CIA 국장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SIL이 전장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여러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특히 ISIL이 소량의 염소와 겨자가스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화학 무기들을 서방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지난 2013년 다마스쿠스 외곽에 사린가스 공격을 가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뒤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 감독하에 화학무기 폐기 작업이 진행됐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라크에 민간 항공기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는 어제 이라크를 방문해 러시아제 수호의 슈퍼제트 여객기들을 이라크 민간 항공에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관리들은 상호 교역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여름철 이라크의 전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 공급 방안 등 여러 분야의 양해각서들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에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와 만나기 위해 쿠바로 향했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호세 마리티 국제공항에서는 오늘 러시아 정교회가 가톨릭에서 분리된 뒤 천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양측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본래 멕시코 방문 예정이며 키릴 총대주교도 마침 쿠바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동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는 서기 1054년에 분리된 이래 교황의 지휘권 문제 등으로 대립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올해가 원숭이의 해라고 하죠. 한국이나 중국 등 동양 사람들은 12가지 동물을 의미하는 12지간, 12지신을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12가지 동물의 해에 맞춰서 의미를 두고 한 해를 낙관하는 자세로 시작하기도 하죠. 중국도요, 지난 춘제를 보내면서 올해가 원숭이의 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숭이라는 동물을 영리한 동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의 해에 태어나면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말띠는 활동적이고 양띠는 온순하고 호랑이띠는 용맹스럽다, 뭐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중국에서요, 올해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두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간 데다가 원숭이 해에 태어난 아이는 총명하다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출산 관련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 최대 인터넷 상점인 알리바바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설맞이 용품 가운데 아기와 어머니를 위한 생활용품 비중이 크게 올랐고요. 분유 등은 해외 수입도 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 산부인과들은 이 병상을 늘리고 간호 인력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원숭이띠 자녀 갖기 캠페인이라도 벌어진 것 같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7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 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오후에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4도에서 5도 예상하고 있고요. 개성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16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루 로스의 One a Million You 들어보시죠.
Then I found a piece of happiness to call my own. And life is worth living again. For to love you to me is to live. Oh, one in a million chance. Compassion and send to me a stroke of love. Call you a one in a million. You a send to me a stroke of love, call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일주일 안에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하면서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동유럽 전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일주일 안에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네.
어제 독일 뮌헨에서는 국제적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시리아 주변 국가 등 17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적대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달 초에 사우디에서 이 유엔이 중재를 해서 시리아 정부하고 반정부 대표 사이에 평화 회담이 추진됐었는데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반정부 대표들이 러시아의 반군에 대한 계속된 공습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 합의는 실질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국 대표들은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참가국들이 휴전을 향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얀 에게란트 유엔 긴급구조정관은 이번 합의가 모두가 기다려온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메블루트 카부소글로 터키 외무장관도요, 이번 합의는 시리아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공격을 중단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캐리 장관은요, 적대 행위 중단이라는 표현은 반정부 측에서 원하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주일 안에 상호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에 돌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캐리 장관은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나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루스라 같은 이런 테러 조직들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는데요. 캐리 장관은 또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의장국이 돼서 장기적인 폭력 사태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내 적대 행위를 멈추는 일은 어려운 과제지만 일주일 안에 이행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 내에서 테러 세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지금까지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요, 어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약 강대국들이 시리아에 지상군을 보낸다면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에서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참가국들은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 속도를 높이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지원이 절실한 곳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지원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리아에서는 현재 내전이 계속되고요. 특히 러시아의 공습 등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도 지원 물자가 전달되지 못하면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휴전이 이행된다면 시리아 평화회담도 열릴 수 있겠네요.
케리 장관은요, 폭력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궁극적인 평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평화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시리아 지원그룹 참가국들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앞서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특사는 시리아 평화회담을 25일까지 잠정 중단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 평화회담은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모두 참가해서 내전 종식 그리고 새로운 시리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자, 시리아 반정부 측은 앞서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시리아 반정부 관계자는요, 러시아의 공습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란, 또 레바논 헤즈볼라도 휴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측은 앞서 러시아가 테러 세력이 아닌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 지역을 공습했고 무차별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평화회담을 거부했었죠.
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여전히 테러 세력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이들을 완전히 격퇴하기 전에는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일주일 안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을 찾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은 분명히 변화죠.
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북부에서는요, 정부군의 공세로 최근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저희가 이 시리아 북부에서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터키 정부도 몇만 명 규모의 난민이 접경으로 국경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네.
데이빗 밀리밴드 국제구조위원회 대표가 오늘 런던에서 열린 시리아 지원회의에서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공습 지원을 받아서 북부 반군 점령지인 알레포 주변에서 공세를 강화했고 이런 폭력 사태를 피해서 10만 명의 주민이 고향을 탈출했고 지금 상당수가 터키 접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동유럽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유럽 방위력 증강 계획을 국방장관 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규모도 공개했습니까?
구체적인 증강 규모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토 병력을 동유럽 동맹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나토는 이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이후에 동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끼면서 신속 대응군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면서 이번 전력 증강은 동유럽 동맹국에 대한 나토의 방위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토가 앞서 신속 대응군 증강 계획을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현재 1만 3천 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 규모를 4만 명으로 늘리고요. 또 48시간 내에 투입이 가능한 5천 명 규모의 초신속 합동군도 창설하기로 했었는데
네.
나토가 이번 회의에서 다시 동유럽 전력 증강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요. 오는 7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도요. 나토의 일원으로 유럽 지역 군사 지출을 늘리기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서 미국 국방부가 2017년 회계연도에서 유럽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그런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인가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나토의 병력 증강 계획에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요. 나토의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유럽의 전략적 안정과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다시 벨기에 나토 국방회의로 돌아가서요. 유럽으로의 난민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중해에 또 해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요.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에 즉각 나토 해군 함정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나토가 독일과 터키, 그리스 등 이 최근에 난민 사태를 겪고 있는 동맹국들의 협력 요청에 따라서 해군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네.
특히 이제 난민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나토 군함이 직접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토 군함들은요 현재 지중해와 소말리아 해역에서 대테러 그리고 이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나토는 이 해군력 중에 일부를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의 유입 통로인 에게해에 배치를 해서 난민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등 이 난민 유입을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서도요 그리스 섬에는 벌써 5만 명의 난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불법 밀입국 업자들이 이들의 난민을 이동하면서 그동안 여러 사고로 많은 난민들이 해상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에는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6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리건주에서 벌어진 무장시위대의 연방시설 점거 사태가 6주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는 소식, 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료진이 HIV 양성 환자의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TV 토론회가 또 한 차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11일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6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영방송 PBS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의 남은 두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참가했는데요. 이 토론회는 위스콘신주에서 열렸지만 후보들의 관심은 네바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듯했다는 게 언론의 지적입니다.
네, 민주당이 다음 주 토요일에 서부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열고요. 또 그 다음 토요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다음 경선지를 염두하고 토론회에 임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네바다주는 흑인과 아시아계, 중남미계 등 이 소수계 주민의 비율이 높고요.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흑인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모두 이 흑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거론했습니다. 이 두 후보가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a male African-American baby born today stands a 1 in 4 chance of ending up in jail.
When we talk about criminal justice reform and ending the era of mass incarceration, we also have to talk about jobs.
네. 샌더스 후보는 오늘 태어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자 아기는 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4명 중에 1명꼴이라고 말했고요.
네.
이런 문제를 더는 간과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형사 사법제도 개혁과 이 교도소 수감 문제를 얘기할 때는 흑인들을 위한 일자리, 또 교육, 주택 문제 등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다른 문제들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샌더스 후보가요, 클린턴 후보가 정치 후원기구인 이 슈퍼팩, 슈퍼정치행동위원회와 거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는다면서 비판을 해왔는데요. 어제 이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기업 후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예로 들었습니다.
When it mattered, he stood up and took on Wall Street. He pushed through and he passed the Dodd-Frank regulation.
Let's not insult the intelligence of the American people. People aren't dumb. Wall Street and major banks.
네. 클린턴 후보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슈퍼팩과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지만 이 필요할 때는 도드 프랭크 법안을 승인하는 등 월가 금융권에 맞서서 개혁 조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도드-프랭크법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한 이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자 샌더스 후보는 미국인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월가 금융권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냈지만 기소된 중역은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보통 공화당은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 문제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그러자 이 샌더스 후보는 현 민간보험회사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를 이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 개혁, 또 공립대학 무상교육,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이런 샌더스 후보의 안이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고 또 현실성이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난 경선 결과를 보면은요, 아이오와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샌더스 후보를 가까스로 이겼고요.
네.
또 뉴햄프셔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20%포인트 넘는 큰 표차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 다음 경선 무대인 네바다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는 이 주민의 대부분이 백인인데요.
네.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수계 주민, 흑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흑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을 계속 비판한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The kind of criticism that we've heard from Senator Sanders about our president, I expect from Republicans. I do not expect from someone running for the
Senate. Madam Secretary, that is a low blow. One of us ran against Barack Obama. I was not that candidate.
네, 이 샌더스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을 가리켜서 약하다는 식으로 비판하는데
네.
그런 비판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공화당 후보 입에서나 나올 말이라고 이 클린턴 후보가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샌더스 후보는 비열한 발언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클린턴 후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 승자로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네, 대체로 국내 정책 분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늘 그렇듯이 강세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지난 화요일 9일에 열린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22%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샌더스 후보에게 패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질문을 대답해서 이 지지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거죠. 반면에 샌더스 후보는 이미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이 소수계, 흑인 등 이 새로 지지자들을 끌어들여야 했는데 그럴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이 네바다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 전에 마지막 토론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민주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3월 6일에 미시간주에서 열리고요. 공화당은 내일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9번째 토론회를 갖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벌어진 무장 시위대의 연방시설 점거 사태가 드디어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리건주 멀루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시설에 남아있던 4명이 투항하면서 41일 동안 계속됐던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 4명이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경찰과 이 FBI가 보호구역 주변을 포위했었다고 하죠.
네.
뭐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어제 나오겠다고 밝히면서 뭐 곧 사태가 종료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저항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이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3명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프라이란 이름의 20대 시위자가 자살하고 싶다면서 저항했는데요.
네.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이 당국에 체포되느니 자유로운 사람으로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 결국 1시간쯤 저항하다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약 3만 명이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를 보여준다고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남아있던 시위자들을 설득하는데 이 미셸 피올의 네바다 주 의원하고 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큰 역할을 했고요.
네.
또 반정부 보수 운동가인 크리스 앤 홀과 또 케빈 세임스 등이 시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투항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6주 동안에 걸친 무장 시위대의 연방시설 점거 사태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 또 과정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지난 1월 2일이었습니다. 이 네바다 목장주 에먼 번디와 라이언 번디 형제가 이끄는 무장 시위대가 멀루어 국립 야생동물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면서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땅을 지방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는데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몇 달이든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특히 연방정부 소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먼드 부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정작 해먼드 부자는 시위대의 이런 행동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었죠.
네, 이 당국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앞서 체포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당국이 지난달 26일 이번 사태 주동자 번디 형제 등 8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들이 지역사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에서 나오자 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가 체포한 겁니다. 대부분 순순히 체포에 응했지만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무장 시위대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는데요.
네.
이 당국은 이 숨진 시위대원이 총을 꺼내려고 해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된 뒤에 번디 형제는 농성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투항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네.
그전까지 모두 12명이 체포됐는데 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네 사람이 이제 어제 결국 나온 겁니다.
네.
FBI는 무력 사용과 협박, 위협으로 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모의했다면서 16명을 기소했습니다.
네, 앞서 번디 형제의 아버지도 체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번디 형제의 아버지 클라이븐 번디가 수요일 10일에 오리건주에 왔는데요. 이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네바다 목장주인 클라이븐 번디는 여러 해 동안 이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불법 방목을 해왔는데요.
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정부 관리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오면 총을 쏘겠다면서 이 아들들과 함께 무장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당시 연방정부 당국이 물러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는데요. 이 클라이븐 번디는 이 당시 2014년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곧 HIV 양성 환자의 장기 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거란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료진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HIV 양성 환자의 신장과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HIV는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병을 일으키는 일종의 바이러스죠.
맞습니다. 이 HIV 양성 반응이 나와도 이 에이즈가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HIV 양성 환자의 경우 일반인의 면역 체계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장기 기증을 받는데도 제한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존스 홉킨스 의료진이 HIV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존스 홉킨스 측은 적절한 장기 기증자와 수령자가 나오는 대로 이식 수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HIV 양성 환자 중에서도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겠죠?
네, 당연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가 12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HIV 양성 환자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HIV 양성 환자들은 일반인 기증자뿐만이 아니라 이 HIV 양성 기증자들로부터도 이 장기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의 그 대상이 더 늘어났고
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단축되게 된 거죠. 이 존스 홉킨스 의대의 도리 세게프 교수는 이때까지 쓸모없이 여겨지던 500명에서 600명의 이 HIV 양성 기증자의 장기를 이식한다면 연간 천여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HIV 양성자의 장기 이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1988년에 미국 의회는 장기 이식법을 제정해서 HIV 양성 환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당시는 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일명 호흡법이라고 해서 이 HIV 장기이식 공평법에 서명하면서 HIV 양성 환자의 장기 이식에 대한 연구를 허가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미국의 장기 이식을 관장하는 기관인 장기 나눔 연합 네트워크가 지난 1월에 존스 호킨스 의료진에게 이 HIV 양성자의 장기 이식을 허가하면서 첫 이식 수술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HIV 양성 환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 나눔 연합 네트워크의 데이비 클라슨 박사는 장기 기증법이 제정됐던 1988년과 현재의 HIV 환자에 대한 의학적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HIV 양성이라고 하면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장기 의식을 하는 건 고려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HIV 양성 환자들 역시 일반인들처럼 오래 살게 됐고요. 결국 또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이 장기는 HIV 양성 환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반 환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재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브래드가 부릅니다. Make it with you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9일 실시된 뉴햄프셔주 예비선거 민주당 경선에서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득표율 60%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계속 승기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에는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주요 대선 후보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유대인의 뿌리를 갖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정식 이름은 버나드 샌더스입니다. 버니는 버나드의 애칭이죠. 샌더스 의원은 1941년 미국 뉴욕에서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피해서 17살 때 폴란드를 탈출한 후에 간신히 뉴욕에 정착해서 페인트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샌더스 의원의 어머니 역시 유대계였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원의 어머니는 샌더스 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못 돼서 사망하고요. 아버지도 3년 뒤에 사망하고 맙니다. 샌더스 원은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일찌감치 미국의 경제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샌더스 원의 형은 자랄 때 먹을 거나 입을 옷이 부족한 적은 없었지만 커튼이나 양탄자 같은 것을 살 형편은 못됐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의원은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브루클린 칼리지에 들어가지만 1년 후에 시카고 대학교로 전학합니다. 샌더스 의원이 사회운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한 학생 운동 단체나 학생 비폭력 조정 위원회 같은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유대인 집단 농장인 키부츠에서 한동안 생활했는데요. 미국에 돌아와서는 버몬트주에 정착합니다. 샌더스 의원은 정계에 뛰어들기 전까지 영화 제작자나 자유 기고가 같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And I am here today to take a strong stand against this bill. And I intend to tell my colleagues and the nation exactly why
I am an opposition. 지난 2010년 샌더스 의원이 연방 의회 상원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안을 막기 위해서 8시간 넘게 쉬지 않고 연설하는 소리입니다. 이 의사 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샌더스 원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필리버니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샌더스 원의 공직 생활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거의 공백기 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샌더스 원이 처음 승리를 맛본 건 1981년 무소속으로 나선 버몬트주 버링턴시 시장 선거였습니다. 당시 샌더스 원은 겨우 12표 차로 간신히 이겼는데요. 하지만 이후 샌더스 원은 3차례나 더 시장에 당선됩니다. 이 시기는 샌더스 원이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걸 증명해 나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샌더스 원은 드디어 워싱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데요. 이때부터 2007년까지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하고요. 이어서 상원에 도전해서 현재까지 연방 상원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 젊은이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후보.
Today I am proud to announce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지난해 5월 버니 샌더스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무소속이었던 샌더스원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전국적인 지명도도 낮고 당내 기반도 거의 없어서 이렇게 거센 돌풍을 일으키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And that is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sick and tired of hearing about your damn emails.
Thank you. Me too. Me too.
Enough of the emails. Let's talk about the real issues facing America.
지난해 민주당 1차 토론회 때 샌더스원의 목소리입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개인 이메일 계정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이런 개인 이메일 문제는 이제 그만 말하고 진짜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말해서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성품과 정치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현재 샌더스 의원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아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올해 74살로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He feels like a man of the people, and that's what I like about him.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 20대 청년은 샌더스 의원이 사람을 위한 후보 같아서 좋아한다고 말하는데요.
Being passionate about the issues that are affecting the next generation, so my generation and the ones younger than us.
또 다른 이 20대 여성은 샌더스 후보가 대학 등록금이나 환경 문제 등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샌더스 후보가 말하는 건 이미 어떻게 그 일을 할지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 전문가들은 샌더스 의원의 장점으로 정직성과 진정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무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해온 버니 샌더스 의원은 현재 비주류 정치인의 대명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샌더스 의원이 노련하고 풍부한 정치 외교 경험을 무기로 삼고 있는 클린턴 후보를 두르고 민주당 후보 지명을 따낼 수 있을지, 나아가 미국의 첫 유대계 대통령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o you think it's better to buy a used car or a new car? I think it's better to buy a new car.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for repairs for a used car.
Ah, I se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Do you think it's better to buy a used car or a new car? 차를 사려는데 중고차가 좋을까 새 차가 좋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I think it's better to buy a new car. 새 차가 낫다고 생각해.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for repairs for a used car.
살 때는 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중고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in the long ru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think it's better to buy a used car or a new car?
I think it's better to buy a new car.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for repairs for a used car.
Ah, I see. Today's phrase is in, in the, T-H-E, the, long, L-O-N-G, long, run, R-U-N, run. In the long run. If you talk about something in the long run, you mean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simply means in the end. In the long run은 길게 보면, 결국은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새 차가 중고차보다 처음 살 때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죠. 중고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런 말을 한 모양입니다.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이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If you look at it in the long run, your decision is going to benefit the company는
길게 보면 네 결정은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think it's better to buy a used car or a new car?
I think it's better to buy a new car. It will cost you more, but you'll save money in the long run. Because you shouldn't have to pay so much for repairs for a used car.
Ah, I see. Let's review. If you talk about something in the long run, you mean over a long period of time.
길게 보면, 결국은.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폴 맥카트니의 My Valentine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 if it rained? We didn't care. She said that someday soon the sun was gonna shine. And she was right.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As days and nights would pass me by, I'd tell myself that I was waiting for a sign. Then she appeared, a love so fine, my Valentine. And I will love her life, and I will never let a day go by without remembering the reasons why she makes me certain that I can fly. And so I do without a care. I know that someday soon the sun is gonna shine and she'll be there,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What if it rained? We didn't care. She said that someday soon the sun was gonna shine, and she was right, this love of mine, my Valentin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9년 2월 12일 오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중남부에 있는 켄터키주의 호젠빌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컨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링컨은 이후 24살 때인 1833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한 해 뒤 일리노이주 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링컨은 이어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1861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노예 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1861년 4월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행합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연설을 통해 남북전쟁의 의미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표명한 링컨 대통령.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오늘,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동물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영국 중서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윈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지만 의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학대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신학에도 열정을 느끼지 못한 다윈은 어느 날 한 대학 교수의 권유로 탐험을 떠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윈은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일대를 여행하면서 동식물과 지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 이를 통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In 1859, he finally published Origin of Species, which laid out his theory of evolution.
지구에 살기 적합한 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멸종됐다는 내용의 진화론은 곧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진화론은 이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